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우리의 능력과 삶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또 이번 주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을 버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도 또 역시 공부를 하느라 바빴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그런 선하심을 저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시적인 욕심에서부터 저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저의 먼 미래의 삶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저번 말씀을 통해서 저의 욕심, 되게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과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행함과 기도로 믿음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말씀을 행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1절을 읽어주세요.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4장에서 허세를 부리며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후 누구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네, 부요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과 슬픔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부요한 자들에게 고생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자들은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거나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부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2절을, 보명쌤이 야고보서 5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는 무엇이 부한 자들의 불의함을 고발할 증거가 되며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썩은 재물과 좀먹은 옷, 그리고 녹이 쓰른 금과 은이 부요한 자들을 고발할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자들의 재물을 쌓는 것이 죄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돈을 저축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고보서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하나쌤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쌓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물을 쌓으려는 이유나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데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마음과 삶의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4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문제일까요?
품꾼에게 마땅히 줘야 할 로임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신명기 24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말세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로임을 빼앗아서 재물을 모은 자들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명쌤이 야고보서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문제일까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함을 즐기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잘못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명쌤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을 읽어주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 부자처럼 부를 나누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며 땅의 재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을, 봄양쌤이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쌓고 사용함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7절을, 봄양쌤이 야고보서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어떤 자세로 누구를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할까요?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봄양쌤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하나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봄양쌤이 신명기 11장 13절을, 하나쌤이 신명기 11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한 주의 강림을 참고 기다리는 신자들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가진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5장 10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누구를 본으로 삼아 인내하라고 말씀하나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여호와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인내함으로 복이 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련은 쓰고 아픕니다. 반면에 유혹은 달고 근사합니다. 현실은 부조리하고 냉혹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허상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결말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도 맹세하지 않으므로 죄의 정함을 면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명쌤이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을 하나쌤이 마태복음 5장 36절과 37절을 읽어주실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할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머리털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분명쌤이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하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와 교회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교회의 장로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럼 보명쌤이 누가복음 10장 34절을 읽어주실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보면 상처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볼 때 고대에는 기름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믿고 병든 사람에게 종종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15절을 봉양쌤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고 죄를 범하여 쓸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서로 죄에 대해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죄를 서로 구하여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서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17절을, 분명쌤이 야고보서 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비를 내리도록 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5장 19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5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의인의 간구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할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5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표식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할까요?
재물을 바른 방법을 통해 모으고 재물을 쌓을 때도 이 땅의 삶과 자기만의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해서 이 땅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자들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마지막 표식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살아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표식이라는 내용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오늘 내용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되어서 이웃을 돕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결코 인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또한 재물을 쌓는 것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마음으로 사용하고 나누느냐가 중요한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돈을 벌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그것이 사용할 때 중요성을 잘 못 깨달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서로를 같이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빛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족 안에서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희 가족 엄마, 아빠 네,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주가 강림하시기까지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나누며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나누며 믿음의 시련과 고난에도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하셨는지요? 고단하고 바쁜 일상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틈틈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리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인 십자가로 인한 구원받음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분쟁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묵상이 깊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같은 여러 갈등들이 자연히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어떤 분쟁이 있고 어떤 분열이 있고 어떤 잘못과 정죄가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이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이 은혜의 기억이라고 한 거군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온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잘못을 행하고 피해를 입혀도 여유롭게 넘기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화를 내도 될 만한 일들이 은혜로 인해서 용서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겠네요. 날마다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향방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인해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진 그 상태가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이자 우리의 올바른 신앙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까칠해졌을 때를 우리 믿음의 실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를 우리 믿음의 실제 수준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미래적인 모습이나 긍정적인 모습에 많은 중점을 두고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두려움이 커서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용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네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부르셨잖아요.
네. 이렇듯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받아서 충만해지고 온전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여기신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있잖아요. 죄에 빠졌을 때도 있고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경건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성장해야겠네요.
죄를 안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나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시합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이 복장이 더러워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면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또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만 삼으면 믿음의 성장은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회심하는 순간 바로 죽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떠한 죄도 안 짓고 죽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죽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와 잘못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갖길 원하시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 가운데 좌절과 실패,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염려로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더라도 거룩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라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에 대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스스로의 신앙 수준을 낮게 잡아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그 신앙의 성장이 더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도 내가 은혜로 가장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마음, 그때의 기도 생활, 그때의 말씀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은혜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를 유지하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러한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자 쫓던 사울왕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라마 나욧에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은혜가 금방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그 은혜로 인해 더 깊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말을 행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기도와 말씀만을 행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20분이라도 깊은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0, 3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을 행하게 되면은 은혜의 상태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묵상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기 위해선 나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많이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착각이냐?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기라기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십자가의 의미와 구원 원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두 번째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런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경험은 끝이 없는 우주나 깊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평생토록 깨닫고 경험해도 그 사랑을 전부 알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의 평생 동안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그 사랑의 놀라움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가리워졌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지식을 신봉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직업 분야를 꼽아보자면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철학자들이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서 믿음을 거절하고 사회학자들은 세상의 불공평한 현상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생길 수 없다며 믿음을 거절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집중해야지 신은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무언가를 배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를 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위한 시간, 고요한 묵상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려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대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서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북조선 성도님들의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어머니들이 아기가 잘못하는 거 이거를 뭔가 타이르고 하면서 또 아기가 또 잘못할 거를 또 알잖아요. 네, 알고 또 잘못하면 또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좋겠지만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떳떳하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네, 보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구원의 기쁨이 가장 먼저 제 안에 이제 딱 떠오르거든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때 가장 느끼게 되는 것이 사라지고 싶다. 이 경험이고 이 경험을 실제로 저는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잠깐 스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 삶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